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큽니다. 저희가 하나님께 드리는 어떤 것보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큰 것을 고백합니다. 이 예배 시간에 그 하나님께 감사해서 찬양을 올리고 영광을 올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 세계 각 곳에서 가난과 전쟁으로 고통당하는 많은 분들을 주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육체가 연약하거나 마음이 아픈 많은 사람들을 우리 주님께서 이 시간 친히 찾아가 위로하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저희가 주의 음성이 그리워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친히 이 땅에 말씀으로 찾아오신 주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시고 저희 모두가 주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어려서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면요, 이 부흥회라는 게 특별한 강사가 오셔서 말씀을 증거하니까 대부분 은혜를 받는데 항상 한 번은 시험 들어요. 왜 항상 한 번은 시험 드냐? 오시는 목사님들마다 꼭 하는 얘기가 있어요. 뭐냐? 목사님을 잘 섬기면 복을 받는다. 여러분, 이게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한번 손을 좀 들어볼까요? 아니, 목사가 이렇게 물어봐서 좀 너무 죄송한데, 여러분, 목사를 잘 섬기면 복을 받는다, 사실이다 생각하는 분 손 들어보십시오. 예, 제가 다 기억해 두겠습니다.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십시오. 이거 곤란하다 하신데. 여러분, 목사를 잘 섬기면 복을 받는 거 사실이지요. 그런데 그거는 목사만이 아니죠. 누구든지 잘 섬기면, 우리가 누구든지 잘 섬기면 우리가 복을 받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목사만을 섬겨야 복을 받는다, 그럼 틀린 거죠. 그런데 이런 말씀을 하실 때마다 꼭 자주 인용하시던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 이렇게 시작합니다. 8절,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의 배경은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엘리야가 아합에게 갔어요. 그리고 기근이 있을 거라 그랬어요. 그리고 실제로 기근이 생깁니다. 그리고 아합은 그릿이라는 시냇가에 숨습니다. 하나님께서 까마귀로 떡과 고기를 공급하십니다. 얼마 후에 기근이 계속 심해지니까 그릿 시냇가도 말라버립니다. 엘리야는 더 이상 거기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새로운 명령을 주시는데, 그게 뭐냐면은 시돈에 있는 사르밧으로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돈은 두로, 이세벨의 고향이었던 두로와 쌍둥이 같은 곳입니다. 둘 다 이 해변의 도시였어요. 바로 붙어 있는 해변 도시였어요. 둘 다 항구를 가지고 있는데, 무역을 해서 부를 축적했고 둘 다 바알을 섬기던 장소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가기는 시돈으로 갔지만 두로로 간 거나 다름없어요. 그런데 거기 가서 가면 과부를 통해서 음식을 주겠다 그러는 거예요. 이건 좀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은 지금 이스라엘이 기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고통이 생긴 거예요. 경제적으로 고통스러우면 어디로 가냐면 보통 선진국으로 가게 돼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보다는 두로가 더 잘 사니까, 시돈이 더 잘 사니까 이렇게 어려울 때 하나님이 두로와 시돈으로 가라고 하는 거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 10절, 11절, 12절을 보면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간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게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순종을 해서 시돈으로 갔어요. 마침 만난 분이 과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과부를 통해서 너를 먹이겠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말하는 거죠. 내게 떡 좀 달라고. 당연하죠. 그런데 이 여인의 대답은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대답이에요. 여인은 나는 음식이 없습니다. 지금 내가 가진 음식, 마지막 음식 이거밖에 없어서 이거 먹고 우리가 내 아들과 내가 죽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더 잘 살던 부유한 도시가 왜 이렇게 더 이스라엘보다도 더 극심한 고난을 겪고 있었을까요? 이 두로와 시돈은요, 부유했는데 그 부유한 원천이 뭐냐면 무역이었어요. 해변에 있다 보니까 지중해를 통해서 선진 문물을 수입해와요. 그리고 이거를 그 가까이 있는, 그러니까 해변과 가까이 있는 국가들에게 그걸 팔아요. 비싼 값에. 그리고 그들로부터 곡식을 얻어다가 사와가지고 풍요롭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무역을 통해서 풍요롭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들에게 곡식을 공급해줬던 이스라엘에 지금 가뭄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타격을 받으니까 두로와 시돈은 더 타격을 받은 거예요. 아예 음식이 말라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때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두로와 시돈이 자기들의 부의 근원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두로와 시돈이 섬기던 바알을 우리도 섬겨야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지금 상황을 보니까 두로와 시돈이 이스라엘의 부의 근원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두로와 시돈을 먹여 살리고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이 두로와 시돈의 생명의 근원이었던 거예요. 그럼 이것이 오늘 이 장면에서 하나님이 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두로와 시돈이 이스라엘을 먹여 살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스라엘이 두로와 시돈을 먹여 살리고 있다는 걸 보여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엘리야가요 더 어이없는 요구를 합니다. 13절 14절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저는 이건 너무 민망한 것 같아요. 저는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명령을 안 하시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아니 지금 굶어 죽겠다는데 너 목사 먼저 먹여 그럼 너도 먹을까 뭐 이런 얘기잖아요. 이게 너무 민망한 얘기예요. 근데 놀라운 거는요 여기 어이없는 요구에 이 여인이 순종을 합니다. 15절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랬더니 어떻게 됐는가.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엘리야 먼저 줬더니 그 여인이 가지고 있는 통과 통에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생명을 공급해 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왜 엘리야에게 이렇게 하라고 했을까요? 정말 목회자를 섬기면 잘 산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일까요? 왜 하나님이 이런 명령을 내렸는지는 앞에 이야기와 연관을 해서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시돈이 더 비참해진 것을 보면서 시돈이 이스라엘의 공급자가 아니고 이스라엘이 오히려 시돈의 공급자였다는 것을, 이스라엘의 본질을 알게 해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질문이 생겨요. 아니 이스라엘은 어떻게 그들의 공급자가 될 수 있었는가? 이스라엘이 잘나서 그런가? 아니요, 이스라엘이 그들의 공급자가 되었던 이유는 그들 뒤에 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본문에서 엘리야에게, 과부에게 그런 요구를 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또 하나 알게 되는 것이죠. 선지자를 섬기면 잘 산다는 걸 알려주는 게 아니라 시돈이 이스라엘 공급자도 아니고 이스라엘이 시돈의 공급자도 아니에요. 궁극적인 참 공급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하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두로와 시돈과 그 주변의 모든 국가에게 복을 주고 있는 거예요. 생명을 주고 있는 거예요. 풍요를 주고 있는 거예요. 이 열왕기서가 쓰여질 당시에 사람들은 그 정도를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풍요의 근본이고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그 풍요를 온 세상에 주고 계시다는 것을 보라 하는 메시지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있은 후에 한 830-40년, 850년 뒤에 바로 이 장면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4장 24절에서 26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누가복음 4장 24절에서 26절까지 한번 읽어보죠.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그 다음에 25절 읽어보죠. 시작.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26절 읽어보죠. 시작.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아멘. 지금 예수님은요 엘리야를 자기를 보여주는 하나의 그림자였다고 설명을 해요. 그런데 자기의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가? 엘리야가 죽음을 앞둔 사렙다 과부에게 생명을 준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죄로 죽을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러 오신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그림자였다는 것을 지금 예수님이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별로 놀라지 않는 것 같은데 다 알고 있었던 일인가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사실이잖아요. 예수님은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하여 죽은 세상을 위하여 생명을 주러 오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왜 그런가? 예수님은 원래부터 태초부터 생명이셨어요.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장 1절 읽어보죠.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2절 읽어보죠. 시작.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3절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4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4절까지는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시냐? 생명이셨어요. 그래서 온 세상 만물은 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존재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으로 인해서 존재하게 된 세상에 인간이 죄를 지어요. 그래서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게 돼요. 그게 로마서 5장 12절부터의 설명이에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인간이 죄를 짓고 사망이 우리에게 이르렀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죽을 운명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망에게 이끌려다니면서 죄를 져요. 그래서 세상이 망가져버린 거예요. 우리 인간만 망가진 게 아니라 세상 만물이 다 망가졌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2절에 이렇게 말해요.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지금 기후변화가 뭐 생겨서 이렇게 어렵잖아요. 근본을 따져보면 다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간의 욕심, 그렇죠? 이 망가진 세상을 회복시킬 수 있는 분은 온 세상에 단 한 분밖에 없어요. 원래 생명이었던 그분밖에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은 더 앞에다 더라는 정관사가 붙어있는 말이죠. 그러니까 나는 오직 유일한 길이요, 오직 유일한 생명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근데 오셨는데 세상은 처음 창조하던 때와 달라요. 왜냐하면 죄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근데 죄는 항상 사망을 원해요. 죄는 대가로 사망을 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죽으셨어요. 사망 안에 들어가신 거예요. 이거를 예수님이 우리가 이해하기 좋게 어떻게 설명하셨는가? 요한복음 6장 52절, 51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6장 51절 읽어보죠.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떡이 사람에게 먹히면 떡은 없어지잖아요. 없어지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듯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은 그냥 겨우 생명을 살려놓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은 우리를 풍성하게 하시는 생명이세요. 요한복음 10장 1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죠.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러 오신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참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알려줍니다. 뭘 알려주는가? 첫째는 하나님께서 모든 풍요의 근본이라는 걸 알려줘요. 마치 엘리야가 사렙다 과부에게 생명을 살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온 세상의 풍요의 근본인 것을 알려주듯이 예수님이 생명 자체가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이 사건은 우리 하나님이 모든 세상의 풍요의 근본이라는 것,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공급해,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계십니다. 내 건강, 내 재산, 내 가족 모두 하나님이 주셨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어떤 분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죠. 내가 애써서 이루었죠. 내 부모님이 나에게 주었죠. 아니 미국이, 아니 한국이 나를 이렇게 잘 살게 했죠.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그게 아닐 것입니다. 그건 착각일 것입니다. 제가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가진 걸 잊어버릴 때쯤 돼서 그게 내 능력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제가 한국에 사는 동안 많은 직장에서 퇴직하는 사람들을 만났어요. 나름대로 성공적으로 산 사람들이에요. 나름대로 자신만만하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정년 퇴직을 하고 할 때까지도 나름대로 자신만만해요. 내가 퇴직을 하지만 이걸 하면 이걸 하면 이게 막 계획을 많이 세워요. 근데 한 2, 3년 후에 만나보면요, 다는 아니지만 많은 사람이 풀이 죽어 있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신실한 크리스찬이라면 동일하게 고백하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목사님, 돌아보니까 내가 직장 생활에 이렇게 승승장구했던 거 다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나는 직장 다닐 때는 내 능력으로 하는 줄 알았어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 되는 줄 알았어요. 내가 운이 좋아서 이렇게 이 직장에서 제일 이렇게 서바이벌 한 줄 알았어요. 근데 돌아보니까 주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어진 것을 잃어버리기 전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깨닫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진정한 축복은 이거예요. 교회에 나와서 받는 진정한 축복은 내게 주어진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다는 것을 아는 것이죠. 내가 이걸 잊어버리기 전에 이걸 알게 되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되느냐? 입에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내 삶의 불평거리를 보는 게 아니라 내 가정의 불평거리를 보는 게 아니라 감사거리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입에 찬송가가 나오는 거예요. 흘러나오는 거예요. 저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예수님이 이 땅에 참 생명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중요한 진리는 우리가 세상을 풍요롭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지금 이 엘리야의 사건이 이스라엘에게 야, 너희들이 누군 줄 좀 똑바로 알아. 시돈과 두로가 너희들을 풍요롭게 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시돈과 두로를 풍요롭게 하고 있는 것이야 라고 주는 메시지처럼 우리가 세상을 풍요롭게 하고 있는 자라는 것을 알려주세요. 여러분, 오늘날 이스라엘은 누구죠? 오늘날 이스라엘은 바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디도서 2장 14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무엇이냐? 교회는 세상을 풍요롭게 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합니다.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는 누구죠? 예수님이시죠. 근데 그 예수님의 충만함이 교회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풍성하게 하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이 지역에 여기 교회가 하나 생겼잖아요. 우리 그레이스 밸리 교회가 생겼으면 하나님의 뜻은 이 주변이 우리로 인해서 풍요롭게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거는 교회라는 이름의 그룹뿐만 아니라 하나님 백성 모두의 정체성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어디에 서 있든지 우리 주변을 풍요롭게 하는 존재들이에요. 우리가 있음으로 이미 우리 주변이 풍요롭게 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 각자가 우리 그레이스밸리 교회에 오므로 우리 그레이스밸리 교회가 풍요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과 결혼해서 가정을 만들잖아요. 그러면 그 가정, 만들어진 가정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풍요롭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표정이 다 안 믿어진다는 표정이지만 이거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근데 여러분, 과거로 돌아가 보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걸 인지하지 못했어요. 내가 두로와 시돈을 풍요롭게 하는 자라는 걸 인지하지 못했어요. 그때부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예수 믿고 구원 얻어 천당에 가고 그게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내가 존재함으로 내 주변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풍요를 누리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맨 처음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하나님의 뜻은 아브라함 자체가 세상의 모든 복을 끌어들여서 자기 혼자 누리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그 풍요가 넘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우리는 이미 세상을 풍요롭게 해야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존재임을 드러내야 해요. 그리고 그런 존재로서의 우리의 삶을 프랙티스해야 돼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잊어버리고 아, 저들로부터 내가 복을 받아야지 라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우상 숭배를 했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너무나 많은 크리스천들이 내가 세상을 풍요롭게 하는 사람이라는 걸 모르니까, 그리고 그거를 잊어버리니까 그렇게 되니까 그때부터 우리에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저는 그레이스 밸리 교회와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모두가 우리가 정말 주변의 사람들에게 또 이 세상에 풍요를 나누어 줄 존재라는 것을 알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알릴 수 있을까요? 첫째, 가장 좋은 방법은요,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그 우주를 경영하는 원리와 구원의 길을 알고 있는 유일한 곳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0절에서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아멘. 교회는요, 이 땅의 통치자들과 권세자들, 굉장히 지혜롭고 똑똑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알려줄 수 있는 유일한 곳이에요. 이걸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전도를 해야죠. 그리고 하나님의 세상을 경영하는 방법, 십자가의 원리를 알려줘야죠. 안타까운 것은 지금 교회들이 복음 전하는 것을 잊어버렸어요. 부끄러워해. 지금 성도들이 복음 전하는 것을 부끄러워해.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부끄럽습니까? 너무나 답답해요. 복음을 부끄러워하니까 교회가 세상에게 배우고 있어요. 마치 이스라엘이 두로와 시돈에서 배우듯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한때 한국에서 교회를 비난하기 위해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사용했던 문구가 있어요. 이런 말이죠. 교회는 그리스로 이동해서 철학이 되었고, 로마로 옮겨가서 제도가 되었고, 유럽으로 가서 문화가 되었고, 미국으로 와서 기업이 되었다. 그런데 그 교회가 한국으로 와서는 대기업이 되었다. 이렇게 되니까 아무도 교회가 세상을 풍요롭게 하는 자들이라는 걸 몰라요. 심지어 교회도 몰라요. 교인도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온 세상에 누구도 스스로 알 수 없는 지혜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원리를 알고 있고, 우리가 이 죄악된 세상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알고 있는 자들이에요. 저는 이 놀라운 복을 세상과 나누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우리도 우리가 세상을 풍요롭게 하는 자들이라는 걸 알고, 세상도 우리가 세상을 풍요롭게 하는 자들이라는 걸 알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또 하나의 방법은 나눔이에요. 풍성을 나누어주는, 그리스도 안에 풍성을 나누어주는, 알려주는 가장 큰, 가장 좋은 방법은 나눔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예수님이 이 땅에 있을 때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했잖아요.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한 이유가 뭐죠? 우리 주님께서 풍요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나눔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아주 초기 교회에서부터 계속해서 나눔을 강조해 왔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을 풍요롭게 하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걸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아주 좋은 길이 나누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교회는 생길 때부터 가난한 자들을 섬겼어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떠나온 한국 교회가 그랬어요. 초기에 한국 교회가 한국에 막 세워질 때 모든 한국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는 무언가 나누어 줄 수 있는 풍요의 근본이라고 생각했어요. 한국에서, 전쟁 후에 한국에서 교회는 풍성을 나누어 주는 상징이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교회가 막 커지면서 교회가 교회를 풍성하게 하는, 교회가 교회를 일으키는, 교회가 교회를 홍보하는 데 집중하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은 교회가 풍요였다는 사실을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교회도 우리가 세상의 풍요였다는 사실을 잊어버렸어요. 저는 그래서 우리 그레이스 밸리 교회가 이제 개척한 지 얼마 안 되고 우리가 그렇게 넉넉한 교회는 아니지만 적은 물질이라도, 적은 노력이라도 이 지역과 나눌 수 있는 일을 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돈이 없으면 몸으로라도, 몸도 부실하면 시간으로라도 우리가 끊임없이 나누어야 해요. 이 나눔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풍요의 근본이고 우리를 통해서 그걸 흘려보내고 계시다는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아주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으로부터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가졌어요. 그런데 너무나 너무나 안타깝게도 많은 크리스천들이 이 기도를 너무 이기적으로만 사용합니다. 자기만을 위해서 사용해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풍요롭게 하고 풍성하게 할 수 있는 기도를 할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른 이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그들이 풍요롭게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자들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제가 목회자로서 이렇게 살아온 저의 삶을 좀 돌아보니까 저는 목회자 중에서 굉장히 순탄했어요. 어떤 분들처럼 신학교 다닐 때 막 굶고 그러지 않았어요. 저는 신학교 다닐 때부터 등록금을 다 대주는 교회 다녔어요.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고통스럽지 않았어요. 미국에 와서 많은 사람들은 막 교회 사역을 못해서 목사님들이, 유학 오신 목사님들이 막 일을 하고 했는데 저는 오자마자 사역할 교회가 있었어요. 그리고 비교적 젊은 나이에 담임 목회자가 됐어요. 저는 매우 평안하게 목회를 했고 그것이 모든 목회자가 다 그런 줄 알았어요. 일부 운이 없거나 능력이 없거나 은혜가 없는 몇몇 분만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하고 살았어요. 제가 한국에 가서 저희 어머니가 한 몇 년간 치매를 앓았어요. 어머니의 치매가 시작될 즈음에 공교롭게도 제가 목회가 좀 어려움이 생겼어요. 그리고 어머니의 장례를 치르고 나서 제가 알게 된 게 있었어요. 아, 내가 하나님이 많이 사랑해줘서 평안하게 온 것도 있겠지만 우리 엄마가 기도를 참 많이 하셨구나. 몸서리치게 외롭더라고요. 지금은 저희 어머님 돌아가셨지만 우리 장인 장모님이 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세요. 제가 느껴요. 제가 자라오던 세대보다 지금 자라오는 세대는 훨씬 더 힘든 삶을 사는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어떤 분하고 대화를 하다 보니까 지금 이 코로나 상황 때문에 어린 아이들이 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정신과 진료를 받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대요. 어른들도 많은데 어린 아이들이 굉장히 많대요. 저는 미국에서 아이들을 키우는 것이 그렇게 만만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변에 특별한 그런 일이 없어서 대부분이 평안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굉장히 어려운 위협 가운데서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 겪었던 일과 지금 아이들이 학교에서 겪는 일은 차원이 다릅니다. 저는 그런데 왜 우리 부모님들이 기도를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밥 먹을 때 하는 기도 말고 말이죠. 자기 전에 잠깐 기도하는 거 말고 말이죠. 꿇어 앉아서 자식을 위해서 진을 치고 견고한 진을 치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린 아이들을 둔 부모님들은 PTA 모여가지고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영적으로 보호해달라고 견고한 진을 치고 대적하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관연한 자식들을 둔 부모님들 우리도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들이 좋은 가정을 이루고 그들의 가정에 어려움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도 헌신을 안 하는데 교회를 위해서, 지역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믿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기도의 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숫자가 적어도 기도는 많이 할 수 있잖아요. 능력이 없어도 기도는 열심히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에 주님의 풍요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 각자 각자를 그레이스 밸리 교회에 세워놓으시고 여러분들 각자 각자를 통해서 우리 그레이스 밸리 교회가 풍요롭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기도하세요. 여러분 이거 아세요? 이렇게 복음 전하고 나누고 기도하면요 제일 먼저 내가 풍성해져요. 왜냐하면 우리는 축복의 통로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흘려보내는 동안 우리가 꽉 차는 거예요.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기에 5천 명이 모여있는데 그중에 누가 제일 풍요로울까? 저는 도시락을 내놓은 그 아이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그 아이가 아 이거 도시락 내놓으면 이거 나도 못 먹는 거 아니야? 이거 또 예수님이나 제자들이 다 먹어버리고 나는 그다음에 이거 먹어야 되는데 이거 못 먹는 거 아니야? 그래서 들판 뒤로 숨어가지고 혼자 한번 먹었다고 생각해보세요. 나는 백발백중 체했거나 배탈 났을 거라고 믿습니다. 근데 그걸 내놓고 나누는 순간, 흘려보내는 순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내놓은 것으로 먹으면서 얼마나 좋았겠어요. 다니면서 이거 내가 낸 거야 라고 말은 못했겠지만 그거 들고 다니면서 옆에 사람들 보면서 얼마나 좋았겠어요. 나머지 사람은 빵과 고기만 먹었지만 이 아이는 빵과 고기와 은혜를 먹었을 거 아닙니까? 더 놀라운 거는 뭔지 아세요? 그 오병이어의 기적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는 기적이에요. 그러면 그 기적 속에서 누가 예수님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누가 예수님의 모델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그 어린아이예요. 여러분, 우리의 본질을 봅시다. 우리는 그냥 나만 먹고 살기 위해서 복음을 주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으로 세우시고 우리를 통해서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복되게 하고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나눌 때 우리가 먼저 풍요로워질 뿐만 아니라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그레이스 밸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풍요를 세상에 흘려보내는 것을 사람들이 알고 우리가 그것 때문에 행복하고 만족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찬양을 한 곡 드리면 좋겠어요.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 이렇죠.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자꾸 잊어버리고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뒤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나를 통해서 또 하나의 열매를 기대하신다는 걸. 우리 이 찬양을 드리면서 주님 내가 그동안 나만 생각하고 살았는데 나만 먹고 살기 위해 살았는데 이제 내가 흘려보내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내가 이제 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본질을 깨닫고 그 본질에 걸맞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소원하면서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감사해요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 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을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을 전하기. 우리 옆에 사람을 축복하면서 옆에 사람을 축복하시죠. 얼굴을 좀 보시고 서로를 축복하면서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풍요롭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고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고 이미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내가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나만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내 먹을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내 행복만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도 잊어버리고 나눔도 잊어버리고 기도도 잊어버린 거예요. 우리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어요. 주님, 내가 복음을 흘려보내는 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해 주옵소서. 내가 끊임없이 복음을 흘려보내고 끊임없이 나눔을 흘려보내고 끊임없이 기도를 흘려보낼 수 있는 내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의 풍요를 누리며 내 주변이 그리스도의 풍요를 누릴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옵소서. 우리 다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저희들에게 우리가 어떤 존재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그레이스 밸리 교회가 하나님이 주변에 주의 복음을 전하며 아버지 하나님이요 아버지 하나님 나눔을 하며 아버지 하나님이 지역을 위하여 기도하고 선교를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 하나님 세상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기대가 그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우리가 어떤 존재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본질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서 있는 곳을 우리 때문에 복되게 만들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내가 있는 가정을 복되게 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가정을 위해 헌신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기도하게 하시고 더 많이 나눌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이요 아버지 하나님이요 아버지 하나님이요 아버지 하나님이요 우리가 이 지역을 위하여, 내가 직장생활하는 직장을 위하여, 내 삶을 나눌 많은 내 친척과 친구들과 내 주변을 위하여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풍요를 나누어 줄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더 이상 우리를 배불르며 우리를 풍요롭게 하기 위하여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 하나님이 진정으로 참 부여의 참 부여의 근본이시고 풍요의 근본이시라는 걸 알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것을 주변에 나누어 주므로 그 하나님의 풍요를 누릴 수 있게 만드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풍요롭게 할 수 있는 풍요의 근본이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알게 하신 주께서 우리가 헌신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거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 우리를 세상을 풍요롭게 만드는 존재로 만들어주시고 기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 내가 속한 곳에서 하나님의 풍요를 나누어 주기로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와 이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